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집회를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또 복음을 듣게 또 하는 그 과정들을 마치고 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며, 또 오늘 주일 오전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오늘 25년의 마지막 주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연대기 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연대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절대연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성경이라든가 대부분의 이제 고고학 자료들이나 아니면 어떤 문서들에는 상대연대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는 이제 연대기 구축이 좀 어려워서 그것들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절대연대를 맞출 수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앵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앵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를 어떤 것으로 잡을까 해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천문현상. 천문현상은 오늘날 다시 역계산을 해서 성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서에 써 있는 기록들이 그게 언제 일어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지질이나 환경적인 어떤 지구적인 사건들, 뭐 예를 들면 백두산 폭발 이런 것들은 완전한 앵커로 사용되기 현재 그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지만 앵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발해가 언제 멸망했냐, 그게 백두산의 폭발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그 백두산이 폭발한 것이 발해의 멸망과 관련이 있고 그게 언제냐 해서 그 백두산 폭발 연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요. 또 문헌이나 왕명표 이런 것들이 잘, 특히 이제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나라들에는 왕들의 그 통치가 연도별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꿰맞춰서 앵커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과학적으로 측정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연대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앵커들을 사용하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연대기의 구축의 시작이 이 앵커를 찾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했었네요. 17세기까지는 이제 성경 본문만을 통해서 연대를 산출해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제임스 어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었죠. 제임스 어셔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도 많은 가정들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어셔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 연대기를 구축해 보려고 했던, 그리고 또 그것을 상당히 정확하게 진행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제임스 어셔의 계산에 따르면 율리우스력 계산으로 제임스 어셔가 있던 시대에는 아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 달력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력 계산으로 역산을 해서 보면 주전 4004년 10월 22일 오후 6시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제임스 어셔가 구축한 이 연대기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 알아봤었는데요. 이 제임스 어셔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요거를 주전 1011년으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시기가 성경 연대기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출애굽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연도를 알려주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셔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 연대를 주전 1011년으로 결정을 했을까?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겨보면, 제임스 어셔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사람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제임스 어셔가 갖고 있던 연대기들 중에 히람과 솔로몬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즉위하고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가지고 그냥 히람과 솔로몬의 그 즉위 연대를 그냥 동일하게 맞춰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정하에 주전 1015년에 솔로몬이 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뒤에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주전 1011년이다.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셔가 주전 4004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부분도 약간의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방법에는 히람의 연대도 상대 연도고 사실 히람이 언제 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의 제 성경 제 것 스코필드 성경도 그렇고요. 킹제임스 성경 많은 부분에 이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주전 1011년에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주전 1491년 출애굽이라고 이제 어셔는 계산을 했고요. 이 주전 1491년 출애굽으로부터 주전 1011년 성전 건축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쭉 이제 여기서부터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셔의 연대기는 주전 1011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다. 라는 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오늘은 넘어가 보면 두 번째로 고전 문헌과의 연결해서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도에는 사실 뭐 별다른 그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그때까지 존재했던 고전들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대조를 하고 이렇게 성경과 비교를 해서 보려고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오늘날 같은 연대기가 만들어지지는 못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시작이 됩니다. 18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집트 고고학이 등장을 했고 갑자기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작은 1800년도가 딱 되면서부터 나폴레옹 정부가 성립되기 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시작한 거는 나폴레옹이 총통 또는 그 총재가 되기 전, 그러니까 황제 되기 한참 전이었고 그 전이었어요. 아직 장군이던 시절에 이제 이집트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때 고고학자나 여러 언어학자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로제타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제타 스톤. 요게 일찍 발견은 됐는데 1822년에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본격적으로 요것을 해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로제타석은 지금 영국에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이집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죠.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1822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년 전이네요.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제타석을 이제 해독을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샹폴리옹만 도전했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고대 언어가 이 로제타석으로 인해서 해독이 되니까 이제 어떤 그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집트 안에 곳곳에, 이집트 전역에 있는 그 상형 문자들,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이 가서, 이제 왜냐 언어를 알았으니까 가서 읽어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에 수많은 그 신성 문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세숑크 1세가 이제 팔레스타인, 우리말로 하면 가나안 원정을 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에 이 시삭과 이 세숑크 1세가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성경에도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5년 때 이 시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연대가 맞춰지면서 이제 여기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앵커가 발생이 되고 이것이 성경사와 이제 이집트사를 직접적으로 연결한 첫 번째 앵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이집트 고고학을 보시면요. 영국 박물관에 현재 요게 요 로제타 스톤이 있어요. 이게 진품이에요. 영국. 근데 아까 보니까 나폴레옹이 갔었는데 이게 왜 영국에 있을까요? 나폴레옹이 이 군대와 이제 학자들을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해서 이집트를 정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안에서 다시 이제 혁명 정부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급히 몰래 도망치듯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군과 나폴레옹 군이 싸워서 싸우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이기고는 있었는데 이제 전세가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나폴레옹이 이집트 군대를 버리고 나폴레옹이 혼자 돛단배 타고 참모들 몇 명만 데리고 프랑스로 다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2, 3년 뒤에 저 위에서 내려온 영국 군대가 프랑스 군을 이집트에서 쫓아내고 이집트를 차지합니다. 그 와중에 이 로제타 스톤이 그때까지는 아직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요거를 못 갖고 가요. 프랑스 군이 철수를 할 때. 그래서 그게 이집트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뒤에 이제 영국이 이제 요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샹폴레옹은, 이 샹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로제타 스톤을 해독을 할 때에는 이 로제타 스톤은 영국에 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 학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탁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탁본 떠진 거 그걸 보고 샹폴레옹은 해독을 한 거고 이 로제타 스톤은 영국으로 이제 옮겨져 갔어요. 1799년이면 나폴레옹이 1798년에 이제 거기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견이 됐던 건데 이제 프랑스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견을 해서 억울한데 이게 지금 영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한테 계속 야, 로제타 스톤 내놔라. 돌려놔라. 그거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들으면 제일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집트는 그거 우리 거니까 가져와. 이러고 있습니다. 영국은 당연히 아무한테도 전혀 반응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로제타 스톤은 세 개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맨 위에 있는, 이게 지금 상단이 깨졌고, 요 옆쪽 깨졌고요. 아래쪽도 조금 깨졌어요. 그래도 거의 완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는 이집트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 신성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게 무엇이냐, 요건 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집트의 민중문자, 데모틱이라고 하는 민중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99년에서 1800년도 19세기 초반만 해도요. 이 고대 그리스어를 알고 있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오늘날은 이 그리스어가 지금의 그리스어는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그 유럽 발칸반도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 민족국가 그리스는 현대 요때와도 20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좀 많이 다릅니다. 암튼 그건 역사적인 부분이고 이 고대 그리스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학자들에게는 이 당시 학자들에게는 이 고대 그리스어는 익숙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나폴레옹과 따라갔던 학자들이 이건 그냥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우리로 치면은 훈민정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는 어느 정도 술술 읽을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문제는 요 위에 신성 문자와 민중 문자 요 두 가지가 해독이 안 됐던 거예요. 누가 봐도는 아니겠죠. 우리는 이게 세 개가 같은 말을 딱 세 개 언어로 같이 이렇게 써놓은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 봤을 때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거기 그 생각을 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던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같은 말을 이제 세 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게 해독이 시작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몇 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이거 혹시 세 개가 같은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이 고대 그리스어는 요거는 이미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특정 왕의 이름이 몇 번씩 반복되는지가 이렇게 딱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의 내용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 비문은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의 거의 마지막, 완전 마지막은 아니고 거의 마지막 왕이었던 프톨레미스 5세를 찬양하는 글이었다. 그 비석이었는데 그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프톨레미스를 어떻게 찬양하고 이게 언제 왕이 됐고 이 비석은 왜 세웠고가 이미 고대 그리스어로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프톨레미스 왕은 주전 2세기 사람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 나눠받은 그 4개국 중에 하나의 프톨레미스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여기 써놨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 이집트 언어로도 위에 써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성문자 여기와 그리스어와 혹시 같은 패턴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유사하게 몇 번씩 반복되는 단어들 같아 보이는 것이 이렇게 요 지점에서 여기 이런 데가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언제나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익숙한 대로 왼쪽 오른쪽 반전을 시켜 놓으면 이제 요 왼쪽에서부터 글을 이렇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게 탁본이라서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도 있고 뭐 실 꾸러미도 있고 사자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식칼 같은 것도 있고 이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게 있죠. 요 둘러싸고 있는 걸 카르투슈라고 합니다. 카르투슈가 프랑스어로 총알이란 뜻이에요. 요즘 총알은 이렇게 뾰족해 있지만 이 당시엔 총알은 동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카르투슈라고 했고 카르투슈 안에 뭔가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검색한 결과 요 첫 번째 요 네모라고 하는 것은 피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있는 건 티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쭉 하나씩 여러 단어들과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맞춰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요 단어들이 여기서부터 P, T, O, L, M, Y, S라는 단어들을 밝혀냈습니다. 요 Y자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 요 시카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E예요. E, I, E. 근데 요게 두 개가 연달아 있을 때 Y 발음이 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걸 연결해 보면 이게 뭘까요? 이걸 쭉 이렇게 보면은 푸톨 가운데 E가 들어가서 프톨레미스. 이 신성 문자는 사실 거의 대부분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그 준 모음과 같은 것들이 O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이 Y는 자음으로 취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요 카르투슈 안에 있는 것이 프톨레미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프톨레마이오스 5세 그 파라오의 이름이었구나를 처음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이 카르투슈 안에 있는 게 왕의 이름이고요. 끝나는 쪽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쪽이 종결되었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게 이집트인들이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말기 왕조 파라오들의 이름이고요. 오늘 자세히 얘기하긴 어렵지만 초기 왕조나 신왕국 시대에는 왕들의 이름을 더 이렇게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왕들 위에 언제나 왕들만의 어떤 시그너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놔요. 사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밝혀낸 것이 이 신성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한 그 포인트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를 시작으로 파라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게 돼요. 파라오가 몇 명쯤 될까요? 이집트에. 이집트 역사가 주전 3000년 정도부터 거의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까지 해서 3000년의 역사가 있고요. 왕조가 사람마다 조금 카운트가 다르긴 하지만 서른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왕조마다 평균적으로 왕들이 10명 이상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파라오의 이름들이 이제 거의 다 샅샅이 밝혀졌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름은 주전 2세기,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이지만 여러분 이집트의 역사에서 보면 저 마지막 후기예요. 이 프톨레미스 입장에서 봐도 이집트의 역사가 이미 3000년이 넘은 거였어요. 기록된 역사가, 우리는 사실 기록된 역사가 언제부터 기록돼 있죠? 우리는 고구려신라 백제도 사실 역사가 많지 않아요, 기록된 거는. 그런데 그 3000년에 이집트 역사에 나오는 그 파라오들의 이름이 변하지가 않아요. 단어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집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3000년간 어떤 종교 거의 변하지 않고요. 이런 신성 문자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쓰고 있는 요 칼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그 왕관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표현되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상이집트는 이렇게 뾰족한 거 있고, 하이집트는 좀 둥그런 게 있는데, 그런 왕관조차도 3000년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프톨레마이오스 이 로제타 석에서 번역된 요걸 가지고 이집트 역사 3000년의 문자가 거의 이제 한꺼번에 해독이 된 셈이에요. 사실 오늘날 가나다라, 우리나라 지금 2025년에 가나다라를 배운 아이가 세종대왕님께서 처음 훈민정음 창제하셨을 때 그 훈민정음 사례본을 보면 아마 잘 못 읽을걸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는 이게 3000년이 넘어도 문자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은 요 고고학 얘기만 조금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문자가 공식 비문으로 주전 3200년경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고 주후 3세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집트에 이제 로마가 정복을 완료한 이후에 이제 이집트에서 기존 종교들 다 폐지하고 이집트 말도 쓰지 마라, 문자도 쓰지 마라,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주후 3세기 정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집트의 신성 문자가 약 3500년간 장구한 시간 동안 사용이 되고요. 이 신성 문자는 신전과 왕권의 공식 문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쓰임수와 영역에 따라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고 단순화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림을 보면은 아까 프톨레미스 이름도 그렇지만 뭐 사자가 들어있고 이러잖아요. 이걸 상형 문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여기 중국 이 한자도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우리가 쓰고 있는 상형 문자,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가 사실 중국의 한자, 처음 개발된 한자가 거의 그대로 쓰고 있고, 정작 지금 중국에 가시면은 중국이 상당히 소화돼가지고 간자체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실제 생활에서 쓰려면 이게 한자가 너무 쓰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히에라글리프도 이 사자 그림 그리는 거 하나 어렵잖아요. 왕의 이름 쓸 때는 그 정도 노력을 들이겠지만 이제 이거를 장사할 때 쓰고 뭐 여러 가지 쓸 때에는 뭐 좀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필기체 같은 이제 히에라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형 문자의 단점이 뭐죠? 한자 그거 키보드로 만들기 정말 어렵죠. 우리 한글의 장점이 키보드로 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형 문자는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어린아이가 천자문부터 떼는데 천자문도 글자가 천 개잖아요. 여러분 천자문 한 몇 자 정도 혹시 아세요? 저도 한 100개 아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한 이제 민족 문자 역할한 데모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누구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된 이후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문자를 가져와서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은 콥트 문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신성 문자가 가진 세 가지 기본 역할은 일단 표음 문자입니다. 한글과 같이 글자와 소리가 일치해요. 아까 그거 막 사자 그림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그 사자 그림이 단지 그 사자의 어떤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냥 M이라는 뜻이었어요. M, 소리가 나는 거를 그냥 사자 모양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글 같은 경우처럼 표음 문자입니다. 그런데 신성 문자는 독특하게도 표음 소리만 났냐? 그렇지 않고 표의 문자, 즉 그 사자 그림이 사자의 뜻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 사자의 뜻을 가질 때는 다른 표기들과 함께 등장을, 점이라든가, 요거는 소리대로 읽지 말고 요건 사자야, 이제 이렇게 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부, 우리도 글을 쓰다 보면 점도 찍고 느낌표 찍고 물음표 찍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따옴표도 있고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결정부에서 이 신성 문자에는 표음 문자와 표의 기능과 결정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자입니다. 좀 독특하죠? 샹폴리옹을 거의 마지막으로 사실상 완전히 해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성 문자는 약 10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적혀 있는 대형 사전이 발간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문법이나 어휘, 기호 체계가 완전히 다 됐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발음이나 희귀한 단어들은 이 논쟁이 아직도 있어요. 어디 이렇게 찾아봤더니 카르낙 신전 쫙 구트기에 정말 한 단어가 탁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이거 어떻게 읽지 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집트의 역사가 이 주전 32세기 정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봤을 때 초기 왕조, 우리가 제1왕조라고 시작하는 통일왕조, 첫 번째 통일왕조, 로마가 정복할 때까지 보면 이게 한 3000년이 넘거든요. 이 3000년의 시간 동안 언어와 문자가 이렇게 따르게 갑니다. 한국어가 상당히 어려운 언어인데 우리는 이 한국어, 말로 하는 한국어와 세종대왕님이 이 발명해 주신 한글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한글은 아주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집트도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습니다. 고 이집트어는 이 고왕국 시대 때, 이 고왕국 시대가 우리가 고왕국 시대에 많이 사용됐던 고 이집트어가 있고요. 여기서 약간 변형된 이 중간기 1기를 통하면서 아시아인들이 들어오면서 언어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기 이집트어가 사용이 됐고 이것이 어떻게 또 한 2000년 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말기로 가서 언어가 좀 바뀌어지고요. 문자로는 히에로글리프, 이 신성 문자,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 이 히에로글리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500년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엄청 오래되죠. 그 다음에 이제 히에라틱이 사람들이 필기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오게 되고요. 데모틱이나 콥틱 같은 것들도 사용이 되는데 히에로글리프와 중기 이집트어가 왕들이나 귀족들, 파라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된 문자고 히에라틱이나 말기 이집트어가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건데 요것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집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낀 나라예요. 요 위에 이제 그 삼각지로 있는 데고 여기 카이로 현재 수도가 있죠. 그다음에 요 아래 이렇게 나일강을 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집트가 대부분은 사막이고 요 삼각주 지역에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요 룩소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데 보면은 이렇게 꼬여져 있는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요. 아비도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비도스라고 하는 데도 아주 유명하고, 룩소르가 여기에 이제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룩소르 보면은 나일강 옆에, 왕가의 계곡, 룩소르 왕비의 계곡, 그래서 여기 피라미드들이 막 있고요. 왕비들의 좀 작은 피라미들도 막 있고요. 멤논 거상이 여기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멤논 거상도 아주 유명한 그런 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람세스 2세의 아버지였던 세티 1세의 기념물들이 이쪽에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룩소르 신전이라고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인 이 룩소르 신전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모아놓은 룩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 이런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유가 없네요. 오늘 말씀드릴 곳은 이 카르나크 신전이에요. 이 카르나크라는 신전이 여기도 상당히 이제 이집트 전 역사에 걸쳐서 많이 이렇게 등장했던 부분입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 거대하게 이렇게 카르나크 신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여기가 카르나크 신전터인데 그 안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여기 뭔가 건물들이 이렇게 막 있죠. 되게 큰 사이즈예요. 사람이 상당히 작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오른쪽에 투트모스 3세의 요 기념관이 있어요. 투트모스 3세가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상형 문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투트모스 3세 18왕조 혹시 기억나세요? 투트모스 3세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을 누구로 보고 있는지 성경상에 투트모세 3세 모세와 대결한 사람을 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왕조의 람세스 2세의 신전이 그 옆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티 1세, 이 아버지 세티 1세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람세스 3세, 20왕조에 람세스 3세 신전 이렇게 있어요. 18왕조, 19왕조, 20왕조 이 세 왕조를 묶어서 우리가 이집트 역사에서 좀 독특하게 이집트가 가장 강성했던 신왕국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왕조는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 다른 그건 아니고 다 같은 계통 사람들이에요. 같은 가문인데 어떤 특징들 때문에 18왕조, 19왕조, 20왕조를 나눴습니다. 여기가 카르낙 신전은 이제 이집트 신왕조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있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 사망 20왕조 람세스 3세 신전 바로 옆에 보면 그렇게 조그맣게 까만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름이 부바스티스 문이에요. 부바스티스 게이트라고 하는 데인데 요 부바스티스 게이트를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면에 뭐가 막 써 있고 뭐 사람 같은 모습이 있고요. 아까 그 까맣게 보인 요쪽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뭐가 막 써 있습니다. 이 카르낙 신전은 발견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계속 있던 거예요, 여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냥 2000년간 사람들이, 2-3000년간 사람들이 그냥 여기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요 옆에 뭐가 막 써 있었지만 그게 뭔지 몰랐을 뿐이에요. 요거를 이제 샹폴리옹이 아까 그 로제타 스톤을 시작으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된 이후에 그제서야 다시 가보니까 아 이런 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19세기가 돼서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르낙 신전에 있는 이 이집트 파라오 세숑크 1세의 모습이었다는 것들을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이제 여기 알게 되었고요. 요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해독이 되었고, 요 자료만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게 빨리 안 넘어가네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카르낙 신전 해독부터 조금 더 같이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허구다 또는 이것은 지어진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또 완전하신 분으로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지와 관계없이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집트의 어떤 그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이것이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완전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